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민수기 24장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락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광야에서 여러 시련을 거쳐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무찌르고 점차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그간 이스라엘이 임하는 전쟁마다 승리한 소식을 듣고 심한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임하는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름이 비슷하여 지금부터 발락은 모압 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2장부터 이어지는 발람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발람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였던 것입니다. 위기감에 사로잡힌 모압 왕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는 인접한 미디안과 동맹을 체결하고 다음으로 발람을 이용하여 주술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미신에 많이 의존하였기 때문에 종교적 주술을 이용하는 것도 전쟁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하였으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셨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던 그 입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앞선 23장에서 두 번,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두 번, 무려 네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전략 전술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감독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수들에게 뛰어난 전략을 전수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느라고 우리는 결국 지게 될 것이라고 패배감에 휩싸일 말만 합니다. 그 감독을 선임한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오늘 모압 왕의 기분이 바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그들을 이기고 싶었던 모압 왕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높이기만 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모압 왕에게 발람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23장에 나타난 두 번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해 주시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작정하신 것을 결코 저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끈질긴 모습을 보입니다.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하여 그를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2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리라. 세 번째 예언의 과정은 앞선 두 번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일곱 제단에 각각 일곱 마리의 수소와 수량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앞선 두 번의 경우는 발람이 특정한 곳으로 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을 가졌었습니다. 그 말씀을 모압 왕에게 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람이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직접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이 바라본 곳은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곳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고 모압 왕은 바로 그것을 의도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쉴 곳 없는 그 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같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현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겹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발람은 갑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네 번째 예언을 하기에 앞서서도 비슷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은 먼저 자신을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눈은 감겨져 있었으나 이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로 얼룩진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눈이 열리면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눈이 뜨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신을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계시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발람은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달아 전하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이 얻게 될 물질적인 이득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을 사용하실 이유가 있었고 그를 굴복시키고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의인뿐 아니라 비록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 부러움의 땅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물가에 좋은 나무들이 심겨 있는 곳, 그 아름다운 곳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흥왕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말렉 쪽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아각을 이기고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 즉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본 것은 초라한 지금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꾸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앞서 이미 예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분의 힘은 들소와도 같고 이스라엘의 힘은 사자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예언과의 차이점은 추상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적국을 삼키고 화살을 쏘아 꿰뚫는 군사적인 힘, 물리적인 힘을 추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의 나약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민족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운 사자를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뜻대로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 하고자 했던 저주가 오히려 역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불러온 이방 점술가 발람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시될 것입니다. 모압 왕은 그렇게나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저주를 듣기 원하였지만 발람은 오히려 모압 왕을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모압 왕의 생각대로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기로에 서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언정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권세나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복의 전달자 역할을 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저주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자 저항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서 나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스스로 매일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주님과의 믿음의 동행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복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하던 중에 동역하는 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찬양의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참는 것, 짧고 작은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영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들은 모압 왕은 크게 화를 냅니다. 성경에서 손뼉을 치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만이나 경멸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본문에서 모압 왕이 손뼉을 치는 행동은 당연히 후자를 나타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세번역 성경은 모압 왕이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의 반응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 후에는 단순히 화를 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 후에는 발람에게 더 이상 복도 저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 후에는 너무나 화가 나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제 발람에게 그냥 가라고도 아니고 당신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자신은 발람을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고자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압 왕이 제시한 금은보화 최고의 대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돈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영화, 그 중에서도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2015년 개봉하여서 천만이 넘는 관객수를 기록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 서도철 형사를 연기한 황정민 배우가 비리를 일삼는 어떤 경찰에게 한 대사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신자들은 조금이라도 악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양심이 거립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조차도 막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발람에게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 그렇게나 야속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의 말에 발람은 나름대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상황을 돌아보며 자신과 나귀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과거에 빗대어 보면 모압 왕은 발람 자신이고 자신은 나귀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나귀 사건에서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주인 발람을 살리기 위해 세 번이나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세 번의 예언에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하였으나 발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그런 발람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사신들에게 이미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지만 이 말은 모압 왕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말을 모압 왕에게 전하기로 한 사신들과 발람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말을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어떻게든 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압 왕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발람은 그 후에 재물에 눈이 멀어 모압 왕을 도와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가 후에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앞서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모압 왕은 발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긴장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으로 둘의 관계는 거의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을 어떻게 처없을지 모압은 물론 에돔과 그 주변 국가가 어떻게 멸망당하게 될지를 예언합니다. 가히 지금까지 선포한 예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앞으로 올 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을 한 별, 한 규라고 표현합니다. 별과 규, 이 두 단어는 모두 왕권을 상징합니다. 먼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까이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이룩하고 모압과 에돔을 쳐서 정복시킬 다윗에 관한 예언일 것이고, 나아가 왕중의 왕이신 메시아,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남은 절들은 그 외에 에돔, 아말렉, 겐족속, 아수르 등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 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 예언들을 남기고 발람은 급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과 함께 24장은 끝이 납니다.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모압 왕과 발람 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뒤따르는 기록에 따르면 발람이 얼마 안가 마음을 바꾸어 먹고 모압 왕을 다시 한번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의 무너뜨릴 계략을 결국 모압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악한 계략의 결과가 다음 장인 25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던 발람은 후에 결국 이스라엘 군에 의하여 미디안 다섯 왕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끝이 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채 일이 진행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붙어있는 한 누구도 운명을 바꾸거나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위협을 받았고 또 동시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였고 소망 없는 자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야라고 선포하시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린 자존감에 흐느껴 울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도 복이 없는지, 나는 또 왜 이렇게 실패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느라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보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 광야와 같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그들에게 복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선포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동시에 민수기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패로 끝나도 실패로 망해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는 설령 삶이 실패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희망의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내변의 예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당당히 외쳤던 나폴레옹도 말년에는 포로가 되어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억울한 일 많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헛된 돌멩이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비참한 가운데 흐느끼고 있었는데 이제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사람이 되어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노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